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속기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개혁교회 세계교회연합 컨퍼런스도 함께 강당 교류도 하는 남양주에 있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담임하는 김병익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작년 이맘때에 현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덕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산교회 또 양임은교회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이 세 교회가 강단 교류를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그 덕분에 매년 한 차례 정도는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우리 두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말씀 봉사를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2월 28일 또 3월 1일간은 우리 세 교회 청년들이 연합해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 간의 연합을 굉장한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개혁교회들이 개혁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적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매우 암매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나라의 그 개혁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현선교회나 또 양문교회처럼 이렇게 또 든든하게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모범적인 개혁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만 전체적인 국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개혁교회 현실은 초창기적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시중에 개혁주의 서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교회를 위한 일이어야 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개혁교회는 성숙한 열매를 말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개혁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원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강구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교회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보편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로는 개혁교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개혁교회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러한 개혁교회적인 보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비록 우리 새 교회가 좀 출발은 미약하고 또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오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이런 개혁교회로서의 보편적 정신을 같이 격려하고 또 함께 뜻을 모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의 개혁교회가 깃털을 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현실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현선교회 같은 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는 그런 교회들이 우후죽순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바라고 또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흔히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아들이 나오지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접할 때에 늘 집 나갔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나머지 을의 탕자라고 하면 둘째 아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본문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그것은 오늘 우리말 번역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탕자로 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색잡기에 빠져서 방탕하거나 행실이 나쁜 사람을 우린 연상하게 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탕자란 방탕한 사람을 뜻합니다.
고로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보고 본문은 그에 관한 비유다라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어하고 영어를 보게 되면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탕자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모할 정도로 허비하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비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했습니다. 고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탕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동이 방탕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또 무모하게 허비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대하는 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둘째 아들만이 아니고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편에서 보게 된다면 두 아들은 다 탕자입니다. 두 아들은 방법과 과정만 달랐을 뿐 본질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진 것을 함부로 대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한 탕자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에 관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언급된 다른 비유들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지요. 4절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8절로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은화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한 여인이 은화 10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녀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밤새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결국 잃어버린 은화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것에는 원래 소유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습니다. 셋째는 다시 찾은 이후에는 여지없이 흥겹고 기쁜 잔치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구성하는 이야기의 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하이라이트는 단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그 아들은 둘째만이 아니라 첫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11절에서 이 비유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이 비유는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두 아들에 관한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행하고 계신가.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두 구절에는 그 힌트가 나오지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상극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로 만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은 평소에 이렇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경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그들도 함께 하게 되었지만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내 마뜩 차는 표정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분명한 죄인들임에도 그들과 더불어서 거리낌 없이 친근함을 드러내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은 정통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어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저런 모습으로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로부터 세례 요한이요, 혹은 선지자요, 혹은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히 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자가 그런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고 서슴없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전하여 주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말씀을 들어 나온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귀담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요 이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이거나 혹은 두 부류에 다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들의 부류이거나 혹은 두 번째 아들의 뿌리이거나 아니면 두 아들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말하자면 2막으로 구성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1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작은 아들에게는 큰 아들의 몫의 절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아들이 둘이 있다면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거나 죽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여전히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자신이 자식의 유산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정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언제부터인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지내는 그 일 자체가 매우 지겨워졌습니다. 어떻게 서로도 아버지와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아직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자신에게 줄 몫을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제 내 몫을 넘겨주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단절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든 살든 저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유산을 제가 받아서 떠나겠습니다. 더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그것만이 그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부잣집 자식들 중에는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하지요. 부모와 함께 살기는 지겹고 또 부모를 모시기는 더욱 싫고 그러나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싶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억지로 자식 코스프레를 하다가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부모의 재산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그것을 챙겨서 일찍이 부모와 단절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혹여라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신의 유산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려줄 유산이 없기 때문에 좀 속 편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만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일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둘째 아들 같은 요구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참아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저 같으면 제 성질에 못 이겨서 당장 내쫓아 버리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자식과의 관계를 단절할지도 모릅니다. 좀 비정한 아버지지요. 근데 저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자 취급하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재물을 탐하는 자식을 과연 내 자식이라고 내가 두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십니다. 본문 12절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살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이오스, 생명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이 당당하게 요구한 이 유산은 아버지에게 생명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자식의 요구로 내어준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의 한 부분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자신의 목숨 같은 재산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아버지의 생명 같은 유산을 챙겨서 도시를 향해 유유히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간 곳이 어디인가? 13절에 보면 먼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이런 뭐를 어떤 나라에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버지라는 존재와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 둘째 아들의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는 아버지를 볼 생각 없이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마음 없는 그런 생각으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허랑망탕하게 생활했다 그러죠.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랑망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래 이 허랑망탕하다는 말의 원어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원래 헬라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게 되는데 헬라어 앞에 보면 부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그 관사가 아라는 관사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형은 구원하다인데 거기 앞에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관사가 하나 붙어서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는 불신자처럼 방탕하고 무질서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가 챙긴 재산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첫째 아들이 그 전모를 밝혀주지요? 30절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 같은 살림을 누구와 다 써버렸다고 고백합니까? 고발합니까? 창녀들이. 날마다 술친구들과 어울리고 창녀들과 즐기느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몽땅 다 써버렸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이방 땅에서 둘째 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한 생활을 하였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하느라 며칠 못 되어서 다 탕진했다는 것은 당시 관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후한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일을 이방 땅에서 버젓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됩니다. 물질로 사람을 사귀면 물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존재도 의미 없어지는 것이 이게 도시 삶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이죠. 이 냉혹한 세상 인심을 그는 혹독하게 경험합니다. 설상가상 둘째 아들이 머무는 것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게 되자 나중에는 쥐엄 열매를 먹는 돼지를 부러워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슬픔과 한탄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 내가 이 험한 곳에서 살면 뭐하나 라고 하는 생각도 스쳤겠지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있을 즈음 불현듯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돌이키게 돼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원문대로 말하자면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쉽게 풀면은 정신을 차렸다. 정신이 되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심세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후회 막심한 생각을 할 쯤에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황망하던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돼지보다 못한 그런 처지로 지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서 그저 한숨과 눈물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마침내 겪어야 할 비참하고 참담한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이 굳이 먼 나라로 달려갔던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아버지의 가진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아버지의 교훈을 거부하면서 이방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는 다 탕진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끝내는 대지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육체의 쾌락과 만족과 자기 뜻을 쫓는 자들이 겪게 될 최종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배불리 먹는 돼지를 불효하게 되는 둘째 아들처럼 어느 때에는 아주 뼈에 사무치만한 괴로운 참회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비참해져서야 이렇게 인생이 참담해져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지나간 날에 대한 과거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황망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우리 집에 머물고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헛되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할 인생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 같은 살림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난 것 같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박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만족을 쫓아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둘째 아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삐 풀린 마가지처럼 제멋대로 하다가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랑망탕하다는 뜻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 그런 나쁜 행위를 해서 허랑망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들을 허비했던 그 자체가 허랑망탕한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매우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짐승보다 더 비참해도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허랑망탕하여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같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만큼 상관없는 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둘째 아들과 같아집니다.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둘째 아들처럼 비참해져도 괜찮습니까? 그냥 잃어버린 셈치고 포기하고 사는 게 속편해지겠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최근에 겪은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양임은 교회 김준범 목사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3살 된 청년인데
제가 전화를 받기 바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자신이 지내고 있는 그 대학교 근처의 자취방에서 뇌경색과 뇌출혈이 일어나서 쓰러졌던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친구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그 새벽에 서울의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결국 받아준 한 병원에 가서 옮겨진 지 한 시간 만에 뇌를 절제하는 또 그래서 출혈을 막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을 때는 그 교회 어느 의사 집사님의 그 전언을 들어서는 살아날 가망성조차 좀 없다. 아마 살아나더라도 평생을 참 어렵게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가기 전에 있는 어느 뭐 특별한 병실에 가는데 그쪽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청년 컨퍼런스에도 오셔서 또 봉사도 해주신 분이어서 어느 정도 얼굴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호전된 모습이었어요. 의식은 돌아왔고요. 뭐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지만 말하는 것에 뭐 예, 아니요 정도는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가족이 이 일로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 이겨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의 관심이었고 또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 딴에는 그 집사님이 워낙에 신실한 분이시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녀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자녀라고 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듣고 보니까요.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로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일, 뭐 알바, 취업 준비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학 4년 동안 불신자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이제 졸업반이 다 되어서 해외 기업 인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제 해외로 나아가기 며칠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덩치도 크고 또 성격도 좋고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이 여러분 반신불구의 몸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다음에요. 이 우리 아이 옆에서 제가 지난번 청년 컨퍼런스 때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전도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던지요. 그러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목사님, 제 아들이 그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나면 반드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저에게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사님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들은 마치 우리의 대화를 다 알고 있듯이 이해하고 있는지 연신 큰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계속 고였습니다. 그런 두 모자의 모습을 보니 차마 그 병실에서 제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회복과 또 집사님의
믿음과 인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다시 저를 잡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듣고 가세요. 뭡니까? 우리 아들이 소원이 있다네요. 그러면서 저의 손을 끌어서 아들 앞에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소원이 생겼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 걸어서 교회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눈을 깜빡깜빡 그러면서 정말 굵은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게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회를 떠나서 얼마 동안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상상도 못한 큰 불행을 만나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 제 발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둘째 아들을 참 빼닮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위중한 중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도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 일찍 그 집사님으로부터 긴 카톡 글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다녀간 이후에, 저 때문은 아니겠죠. 여하튼 제가 병원 심막을 다녀간 이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집 근처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진찰을 받으러 가기로 예약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뭐 우리 교회 자녀는 아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든지요. 여러분, 본문 18절 하반절을 고백하는 것처럼 둘째 아들도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부모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부모를 떠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요즘은 조금 자라면 머리가 크고 또 성년 나이쯤 되면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제 것인 양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교훈을 다 잔소리처럼 여기고 교회와 집을 떠나서 삶의 독립을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스치거든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런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것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극도의 비참함을 경험한 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에 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에게 감히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만한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거든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먹고 그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버지가 볼 때의 한눈에 비참한 몰골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이 아들을, 이 자가 바로 자신의 둘째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먼 밭에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는, 아들아 어찌하여 이제 돌아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태우며 기다린 줄 아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한없이 야여진 아들의 품에 깊이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기뻐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근엄한 가장들은 뛰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일은 정말로 뛸 듯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종들로 하여금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지극한 큰 사랑을 표현한 동시에 집 나간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죄 많은 아들은 더는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일꾼으로 취급해달라고 간청할 참이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여겨주실까?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은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포기하고 멀리하려고 했던 것은 아들이었지 아버지의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참담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샅샅이 캐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내주는 그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얘야 고생했다, 잘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어떤 공로와 자격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과 교회를 박차고 뛰쳐나온 죄인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스스로 돌이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과 우리에게 그런 힘과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의존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복음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자비와 값없는 은혜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일막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비유의 이막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이 한 종으로부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아버지가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은 경노합니다. 분을 주체하지 못하여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놨던 불평들을 격정적으로 토로합니다. 28절, 29절 내용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라 얘야. 그랬다.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이 있잖니? 라고 타이르는 아버지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면서 분노심에 가득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나가서 창녀들과 어울려서 지내다가 폐가 망신한 이 돌아온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행동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다면 첫째 아들하고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첫째 아들을 동정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늘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첫째 아들이 여기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가? 왜 그도 아버지 입장에선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할 만한가? 지금부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아들이 종의 말을 듣고 취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묻거나 또 이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도 전에 분노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지 않은 헬라어 내용이 있습니다. 일종의 감탄사인데요.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 찾아가서 첫 번째 던진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무례하고 발칙한 행동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마치 이게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태도는 내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 관계가 끊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당장에 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낫습니까? 더 도덕적이고 더 우월합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 꽉 눌러놨던 어떤 반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것을 다 챙겨 나가서 어랑방탕에 살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래도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아버지도 열심히 도와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제멋대로 산 동생에 비해서는 형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큰 아들 같은 분들이. 보통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형이 동생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종의 말을 전해 듣고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소나 송아지는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것을 두고는 이 형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박차고 떠났을 때에 이 큰아들은 잘 됐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는 내 몫인데 동생이 재벌로 나아갔으니 이젠 신경 쓸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어떨까요? 예고 없이 돌아온 동생. 뭐 공포영화 같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속 편하게 내가 아버지 남은 재산을 다 차지할 만한데 집도 난 동생이 어느 날 돌아온 것입니다. 이랬다가는 내 몫을 챙길 수도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그런 중에 이 동생을 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마치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있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물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처럼 첫째도 모양과 방법만 달랐을 뿐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미리 요구하거나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집에 남아있으면서 아버지 남은 재산을 몽짱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나쁜 짓을 하면서 아버지를 배반하였다면 첫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모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의 관심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행동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둘 다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떠남으로 제 몫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제 몫을 챙기려 한 것뿐입니다. 하나는 규율과 약속을 부지런히 깨트려가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심히 지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내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둘은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둘째를 비난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으로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의 추문에 대하여 낱낱이 들춰내지요. 아버지, 이 녀석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나갔다가 창기들과 지내느라 다 잃어버린 그런 녀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홧김에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된 말이지. 동생에 비해서 나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열심히 따랐으니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다 내 몫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첫째의 심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자신들을 격리한 것처럼 형은 동생을 죄인 취급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행한 일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가르치려 한 것처럼 마다들도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준에서 행한 도덕과 선행을 근거로 보상과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군말 없이 지낸 것은 아버지 뜻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선한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도덕적 우월감에 찌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스스로 내 자신이 잘해서 받는 자력적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막에서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그것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 자력적 구원의식을 스스로 뽐내고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닌 그 거짓된 신앙의 실체, 그리고 그 위선적인 성품을 주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누구냐? 너희들이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보다 못한 자들이다. 여러분, 그들은 선행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 곁에서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선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행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행,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 속에는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반감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라도 그런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겁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로 신앙적인 좌절을 경험하고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대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둘째 아들의 부류보다, 부류에 속하는 신자보다 첫째 아들의 부류에 속하는 신자가 더 심각합니다. 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타락을 하면 저럴 수 있겠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워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까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도 둘째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찾는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자신을 남보다 늘 높이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둘째처럼 허랑망탕하게 세월을 허비하는 죄인도 단죄하지만 첫째처럼 위선과 교만으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있는 죄인도 단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죄인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비유를 여러분 혹시 옛날 이야기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교훈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께서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두 아들 중에 하나이거나 두 아들의 양면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죄를 범하기도 하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몫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도 하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이 속을 챙기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항상 중간 어디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항상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일,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아버지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찾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하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두 아들 같은 자녀가 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식이라고 자식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자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 한평생 동안 부모의 마음에 늘 근심과 염려와 슬픔을 토해내게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자식들을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둘 다 틀린 자식이고 둘 다 잘못된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사랑하시고 둘 다 반기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는 우리를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길로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한 채 인생의 패배자같이 그렇게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먼 길로 내달려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다독이고 집으로 이끌어 가장 좋은 것으로 더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못된 짓을 한 둘째나 못된 생각을 가진 첫째를 아버지는 다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죄인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되면 3분의 2 되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찾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끝까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집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버지 집 안에서 있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 때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그분과 더불어 생명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본래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이었던 저희를 무슨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케 하여 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늘 근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오나 아버지 곁에 있든 아버지 곁을 떠났든 늘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이오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집을 찾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맞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제공하여 주시고 그 집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떠났던 자는 돌아오게 하시고 남은 자 중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주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두 아들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배설한 그 아버지처럼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배설하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두가 초대받아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